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제27절 평균 효용의 원칙에 이르는 추론. 문단 1. 이제 평균 효용의 원칙에 유리한 추론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어떤 추론? 바로 계약론적 상황에서 평균 효용의 원칙을 공공적 정의관으로서 채택하게 되는 어떤 추론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고전적인 원칙. 총효용 극대화의 원칙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다. 30절. 계약론이 갖는 또 하나의 장점은 평균 효용의 극대화 원칙과 총효용의 극대화 원칙 A와 B가 결과에 있어서 많은 점에 일치하지만 사실은 이들 원칙이 분명히 서로 다른 독립된 입장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왜냐? 어떤 계약론적 상황에서 채택될 것인지를 역추적해서 생각해 보면은 애초에 상정하고 있는 계약적 상황이 최초의 상황이 매우 대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다른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공리주의라고 했을 때 평균 효용의 원칙이 총 효용 극대화의 원칙의 직관적인 불합리함을 그냥 간단하게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계약론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두 가지는 애초에 원초적 상황의 구성에 있어서 도덕적 원칙을 달리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문단 2. 총효용의 원칙에 따르면은 사회의 성원 수가 두 배가 되면 효용도 두 배로 된다. 애를 순풍순풍 많이 낳으면은 그냥 그 자체로 더 나은 것이다. 평균 효용의 원칙은 순풍순풍 낳으면은 그 머릿수로 총 효용을 나누기 때문에 낳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평균 효용의 원칙의 경우에는 뭡니까? 사람들이 각자가 느끼는 효용을 다 더한 다음에 이것을 사회의 인구수로 나누는 거죠. 이걸 이제 대표라는 변수로 개입해보면 X1, X2, X3가 사람이 아니라 대표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 중간 정도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평균 효용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잘 사는 사람 X1 곱하기 그 사람이 느끼는 1인당 효용 곱하기 전체 인구분의 잘 사는 사람의 비율 더하기 중간 정도 사는 사람 이 느끼는 1인당 효용 곱하기 전체 인구분의 중간 정도 사는 사람 더하기 또 마지막 항 이렇게 해가지고 시그마죠, 결국. 그 사회의 각 기대치에 해당하는 대표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1인당 효용과 그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항들을 모두 시그마로 묶은 것이 바로 평균 효용이 된다. 그 효용에 관한 이들 원칙 중에서 문단 3, 어느 것이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될 것인가? 고전적인 원칙이 요구하는 것은 일단 어떤 조건만 만족되면은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것이 권장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27페이지 보면은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되느냐? 요 그래프에서 그래프처럼 생기면 된다. 그래프처럼 생기면 된다. 이 그래프가 무엇을 뜻하느냐? 이게 롤즈가 그래프를 꼭안 넣어도 되는 거에서 그래프를 넣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고약한 취미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의 X는 인구수입니다. Y축의 Y는 1인당 평균치입니다. 1인당 평균치. 뭐 1인당 평균치? 효용 또는 기대치의 1인당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의 원칙 하에서는 이것을 효용으로 봐도 되겠지만은 자원 배분의 원칙으로서 정의의 이론을 생각할 때꼭 이것을 으로 보지 않고 평균 기대치의 원리다. 이렇게 봐서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인당 평균 효용이다. 이렇게 일단 상정하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y는 fx라고 그 곡선이 있죠. 걔가 fx가 무슨 함수냐? x 즉 인구가 임의의 수일 때 얼마일 때 1인당 평균 효용이 얼마가 된다. 우하향하고 있죠. 보통은 우하향이 장기적으로 꼭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 상식적인 차원에서 인구가 순풍순풍 증가하면은 거기 보통 생산성 증가가 그만큼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어느 경제 발전 수준에 이르렀을 때 다시 인구가 정체되거나 이렇게 해야지 순풍순풍 계속 증가해봐요. 그러면은 식량도 모자라고 생산성 증가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도 모자라겠죠. 기존에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다퉈야 되니까, 다툴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뭐 환경오염도 늘어날 테고, 어쨌든 우하향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XY는 C,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XY가 C라는 상수를 이른다. 그럼 X와 Y를 어느 지점에서 곱해도 항상 C라는 답이 나요. 그 Y는 X분의 C, 뭐 Y는 X분의 3, 뭐 이런 그 분모, X가 분모에 가 있는 그래프죠. 그 그래프다. 그런데 이 XY는 C보다 Y는 FX 이 곡선이 눕혀져 있다. 더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더 눕혀져 있다. 더 수평적일 경우에는 인구가 무한하게 될수록 총효용의 원칙은 인구를 증가를 권장한다. 즉 인구가 어느 지점에 이르르든 간에 계속 인구를 증가시킬 것을 권장한다. 왜 그렇게 되느냐? y는 fx 할때 y가 fx가 결국 1인당 기대치니까 x 인구수 곱하기 1인당 기대치 하면 총효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xy 또는 xfx가 총효용이겠죠? 그 y는 fx 곡선상의 임의의 점 x를 잡고 그 다음에 그 x에 해당하는 y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둘을 곱하면 총효용이 나오는 거죠. 총효용이 나오는데 그 총효용은 다시 말해서 x 곱하기 fx니까 그 기하학적으로 그려보면은 곡선상의 한 지점에서 x축에 다리를 내리는 수직선을 걷고 y축에 다리를 내리는 수직선을 그으면은 x축, y축과 함께 방금 그은 수직선 두 개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이 그려지죠.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총효용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총효용이 되는데 이 xy는 c라는 이 그래프상에서는 xy는 어느 지점에 가도 항상 상수 c가 되는데 요거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봤을 때이 y는 fx가 이렇게 수평적일 때는 x 값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방금 우리가 구한 임의의 점을 기준으로 만든 직사각형이 넓이가 커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xy는 c라는 그래프 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y 값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y 값의 차이가 점점 줄어드니까 c의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s 값이 c에 점점 가까워지겠죠. c에 점점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y는 fx가 y는 x분의 c보다 위에 있는 그 오른쪽 부분에 가서는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죠. 위아래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X값이야 임의의 점을 잡으면은 이 두 곡선상의 X값이야 똑같고 직사각형을 그리면은 결국 Y값 차이에 의해서 면적 S의 차이가 생기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차이가 점점 벌어지죠.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 C라는 거와 비교해 보아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직사각형의 Y는 Fx를 곡선을 중심으로 계속 그려나가는 직사각형 넓이는 X값이 늘어날수록 계속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말로 풀면 무슨 뜻이냐. 즉, 인구가 증가할 때 너무 급격하게 우하향하지 않으면 너무 지나치게 급격하게 우하향하지 않으면은 애를 순풍순풍 낳는 것이 권장된다 라는 말입니다. 너무 비참하게 갑자기 나빠지면은 이거는 인구 증가에 비해서 평균 효용치가 너무 급격하게 나빠져서 증가된 것 곱해도 원래 작은 수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던 행복보다 적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행복이 점차 완만하게 감소하게 된다. 생산성이 좀 완만하게 감소하게 된다. 그럼 계속 무한히 애를 낳아라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전적 원칙의 결과는 익스트래버건트하다. 터무니없는 결과다. 결국 애를 계속해서 어떤 그 생활 수준의 측면에서 볼 때 계속 비참하게 되는데 애를 낳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 원칙을 당사자들, 계약 당사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227페이지. 애초에 이렇게 되면은 공공적 정의관에서 애를 순풍순풍 낳으라는 걸 갖다가 규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애를 낳는 거는 개인의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공공적 정의관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평균적인 복지가 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속도로 하강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그 두 원칙은 동일하게 될 것이다. 즉 무슨 소리냐? 애를 한 마리를 낳았는데 그 추가적인 애 한 명을 낳을 때 생기는 그 인구가 성장했는데 오히려 이게 시너지 효과,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이디어도 나오고 젊은 애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경제 성장이 오히려 돼버렸어. 그러면은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될 수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 1950년대, 1980년대 뭐 이렇게 가면서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두 원칙이 갈등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그 두 원칙이 동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런 특수한 조건에 걸릴 거야 하는 도박을 하지 않고 어떤 하한선을 딱 정해가지고 보장을 받는 것을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까닭에 사회 전체의 만족의 총량이라는 어떤 패티시즘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것을 극대화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서 패티시즘에 빠진, 그러나 패티시즘이라는 것은 합리적 당사자의 주체에 관한 가설, 주체에 관한 여건에 들어가지 않죠. 패티시에 빠진 사람은 그 패티시를 숭배하는 쪽으로 빠질 거니까 그런 것은 패티시 빠진 사람이나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왜 남들까지 다 말려들게 하느냐.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죠. 그래서 보다 그럴듯한 공리주의 대안은 고전적 원칙이 아니고 평균적 원칙이다. 그래서 허수아비를 공격하지 않고 잘생긴 놈을 까겠다. 문단 6. 이제 당사자들이 평균적 원칙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자, 우선 이 생각을 전동하기 위해, 즉 논의의 목적을 위해서,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성원들이 모두 동일한 선호를 가졌고, 이러한 선호는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기수적 효용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킨다. 사실 모두 동일한 선호를 가지면 기수적 효용을 쓸 수가 있겠죠. 나가서 각 사회도 자원과 천부적 재능의 분배에 있어서 이 동일하다고 일단 조건을 단순화해 봅시다. 자, 그러나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개인들은 상이한 소득을 가지며 각 사회는 어느 정도 이상 밀고 갈 경우 인센티브를 약화시킴으로써 생산을 저하시키게 되는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가 여러 가지 사회 같다. 즉 여러 가지 공공적 정의관이 있는데 이 각 사회는 다른 것은 다 똑같다. 다른 사정, 자원의 배분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건 다 똑같고 공공적 정의관만 다르단 말이에요. 공공적 정의관만 다른데 특히 이 효용의 원칙을 달리해 가지고 하는 사회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느 사회에 속하기를 결심할 것인가. 이게 결국 공공적 정의관을 최초의 상황에서 선택하는 문제다. 만일 자신과 자신의 능력과 이해관계를 자세히 알고 사회에 대한 모든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확률적 계산은 필요가 없고 그냥 자신의 이해관계를 배타적으로 옹호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계약론적 상황의 올바른 상황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보편성이나 일반성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점차 변경시켜가면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경우와 유사하도록 접근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째로 자신의 재능으로 하게 될 역할이 불확실하다. 과학자가 될지 배관공이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의 선호가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하다면 그는 자신의 기대 복지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기대치는 229페이지 여섯째 줄, 다섯째 줄, 대표적인 개인들의 가중된 효용 총량에 의해 결정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X1, X2, X3로 설명한 것들. 가중은 무슨 가중에 의해서 표현됩니까? 바로 그 인구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 그 대표적인 개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그마다, 시그마 PIUI에 표현된 것에 따라 결정된다. 문단 8. 그래서 다시 몇 가지 변경을 가한다. 그래서 각 사회에서 그가 갖게 될 자신의 능력이나 지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하자. 아까는 처음에 조금만 변경시켰을 때는 재능은 아는데 그 재능으로 하게 될 역할 을 잘 모른다고 했고 이번에는 재능까지 모른다. 또 확률적인 방식에 따라서 계속 추리해 간다고 보자. 결국 자기의 기대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은 이러한 무지의 베일을 씀으로써 평균 기대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게 해준다. 그래서 결국 평균 효용의 원칙 비슷한 것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문단 9를 보면은 동일한 선호를 가지고 가치관도 되게 동일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다. 그래서 230페이지 전체 효용은 시그마 U 첨자 I고 평균 효용은 시그마 U 첨자 I 나누기 N이다. 누구와 어떤 사람이 될 동등한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결국 연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의 어떤 사람의 기대치는 다른 사람의 기대치와 동일하게 되는 것이고 그 동일한 기대치를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은 바로 평균 기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단 10. 그래서 만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효용 비교 문제를 잠시 덮어두고 당사자들이 모험을 싫어하지 않는다. 즉 위험 중립적이고 가능성을 헤아림에 있어서 불충분한 이유의 원칙, 즉 사전에 이루어지는 확률적 계산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따르는 합리적인 개인들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최초의 상황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자연히 평균적 원칙으로 나아가게 된다. 평균 효용 극대화의 원칙으로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어떤 형식의 계약론은 고전적 입장보다 평균적 입장에 보다 유리한 논증의 길을 제시한다. 그래서 평균 효용 극대화의 원칙은 고전적 견해와 같은 목적론이 아니며, 따라서 그것은 선의 극대화라는 관념이 갖는 그런 유의 직감적 호소력은 없다. 그래서 아까 본질적으로 다른 이론이라고 했을 때 고전적인 초용 효용 극대화는 목적론임에 비해서 평균 효용 극대화의 원칙은 목적론은 아니다. 목적론은 아니다. 그것은 계약 이론에 의해서 도출되는 결론으로서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문단 11. 앞의 논의에서 나는 효용이 욕구의 만족이라는 전통적인 의미로 생각했고, 또 사람 사이에 기수 비교가 가능하다. A는 10만큼의 효용을 느꼈고, B는 7만큼의 효용을 느끼는 삶을 살다가 돌아갔다. 라고, 그냥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논의가 분분한 문제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일단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을 했는데, 그러나 이런 기수적 효용 강령은 최근 몇십 년간의 경제학 이론에서는 대체로 폐기되고 있다. 그래서 효용은 만족의 척도가 아니라 경제 주체의 선택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재 인정되고 있는 주요 종류의 기수적 효용은 본 노이만 몰게슈텐의 정식화에서 유리한 것인데, 위험과 관련된 전망들 중에서 선택하는 일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위험 기피적인 상황은 사람은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위험 중립적인 사람은 도박의 기대값이 도박의 참가비보다 조금이라도 많을 때 그 도박에 참가할 것이고, 위험 선호적인 사람은 도박이면은 참가한다. 이 경우에 어느 사람이 더 만족했느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위험 선호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미 이 상황에서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누구에게 만족을 더 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경제 주체의 선택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척도를 이용하여 평균 효용의 원칙을 정식화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즉 우리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 혹은 일부 내용이 수정된 당사자들이 노이만 몰게슈텐 효용 함수를 갖는다는 점과 그에 따라 자신들의 전망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은 가정한다. 문단 12. 하지만 이런 제한사항이 지켜질 경우에 평균 공리주의적 입장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수준의 위험 깊이 성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험 깊이 성향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평균 효용의 원칙을 폰 노이만 몰게슈텐 효용 함수에 의해서 매개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 폰 노이만 몰게슈텐 효용 함수가 위험 깊이도를 그 함수 자체에 대해 포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험 깊이 성향을 consider 고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위험 성향이 어떠한 여건이나 이유에 의해서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 효용의 원칙은 실질적으로는 차등의 원칙과 더욱더 유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두 원칙은 양자 간에 중요한 차이점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결코 동일하진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유사성은 있다. 즉 일반적인 관점으로부터의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 입장 모두 그 처지가 보다 불리한 사람들의 이익에 대해 훨씬 많은 비중을 두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 기수적 효용을 만족의 이론으로 보지는 않고 기대치에 따라서 자신들의 전망을 평가하는 원칙으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중을 두는 고전적인 원리를 이 롤즈가 계약론적 상황에서 다시 도출하는 평균 효용의 원칙의 경우에는 이 위험 깊이도의 문제로 고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원초적 입장에서 내리는 결정의 상당한 위험 부담이 충분히 인식되면 합당한 위험 회피의 정도가 매우 커져서 공리주의적 계산 방식은 사실상 차등의 원칙이 갖는 단순성이 손에 있어 결정적인 것이 됨으로써 차등의 원칙에 더욱 근접하게 될 것이다. 평균 효용의 원칙도 만약에 어떤 여건, 선택의 여건이 위험 깊이적인 것을 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보통 평균 효용의 원칙이라고 그 말 정의 자체에서 직감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는 위험 중립적인 선호도를 의미하거나 이 기대치에 따라서 자신의 전망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본다기보다는 단순히 그 돈으로 표현된 부를 이렇게 나누는 문제로 생각하게 되는데 평균 효용의 원칙을 이 폰 노이만 몰게스텐 효용 함수로 매개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방금 말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위험 깊이도를 고려에 넣게 되는데 제대로 고려에 넣게 되면은 차등의 원칙에 매우 근접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롤즈의 평가입니다. 232페이지 28절 평균 효용 원칙의 몇 가지 난점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